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듯이, 오늘 주제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 동성애자 커플을 축복하는 것 등은 최근 수십 년간 교회 내 굉장한 분열을 야기해왔고,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교회와 인본주의자 혹은 비기독교 공동체 간에 다투는 주제뿐 아니라 기독교 교회 집단 내에서도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구 한 명은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을 한 자였으나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라거나 동성애 논란이 교회에서도 낯선 주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용, 포옹, 사랑 등을 외치는 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은 성적 순결, 신성함 및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성경의 입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큰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몇몇 주요 인사들은 크리스천이라고도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동성 결혼에 대해 찬성의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호주의 전 수장 케빈 러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토크쇼에서 함께 출연한 목사가 크리스천인 그가 어떻게 동성 결혼에 찬성할 수 있는지 꼬집었을 때, 케빈 러드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 오히려 그 목사를 비성경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두고 말씀을 준비할 동안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문제가 다만 동성애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환자들과 양성애자들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 담을기는 아주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평생 동안 제 말씀을 전하면서 섹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주의 현 수상인 말콤 턴블도 동성 결혼에 대해 찬성을 표하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동성애 관련 뉴스 기사들을 읽다 보면 대중 매체들 또한 동성 결혼에 대해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동성애에 관해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크리스천들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도 제가 이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저는 얼마 전, 몇 년 전,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관한 포럼에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곳에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동성애에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 기절을 단편적으로 인용해서 보수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을 코너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케빈 러드가 이러한 방법으로 왜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지를 질문했던 그 상대 목사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케빈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우리들 또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몇몇 성경 구절들만 따져서는 문맥을 떠나 경솔하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구절일지라도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문법적 정황을 살피는 많은 시간의 연구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또 이 말씀은 사실 동성결혼 합법화에 관한 우편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영향력은 막대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말하거나 성경이 증오 범죄를 조장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쟁과 관련된 몇몇 명명 방식과 명칭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동성애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크리스천인 동시에 또 동성애자라고 믿기 때문에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괜스레 자신들의 삶을 고닥뜨게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중심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두 가지 면에서 난간에 봉착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동성애 논란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 간의 싸움이 아닌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칭하는 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동성애 생활 방식도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기독교 종파들에서 동성애 커플 성도들을 허락하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자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어느 것도 정확하거나 확실한 것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상한 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신앙을 두고서 믿음은 그저 믿음일 뿐 증명될 수 없으므로 과학처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 한 믿지 않으려 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서는 심지어 그런 개념조차도 상실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남자이고 여자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남들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남성의 몸을 지녔고 남자 같은 외모와 육체적 특징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를 남자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몸을 입고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결정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생각만으로 외부적으로 뻔히 보이는 현실도 부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에 관한 논쟁은 근본적으로 외적인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적 사고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도 역시 인간의 신격화한 신념에서 나온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파고든 동성애자들의 선전활동은 동성결혼을 평등한 결혼 법안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는 이제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벗어나 인간의 권리와 결부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위상의 변화로 동성애 안건들이 여성, 노인, 인종 등 모든 다른 불평등 사안들과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와 다른 불평등 관련 사항들 간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성애 생활 방식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인 반면 다른 사항들은 모두 피치 못하게 처하게 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차별받는 장애인, 학대받는 여성 및 노인 등과 같은 자리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동성결혼 자체를 평등의 개념에 대입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동성애라는 명칭과 관련해 정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 교섭 단체들은 어떤 정부나 종교도 개개인의 사랑의 문제를 두고 그가 동성을 사랑하든지 혹은 이성을 사랑하든지 이에 관해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규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두 성인이 사랑을 한다는데 왜 종교나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크리스천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이 사랑이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가요? 확신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성애 집단과 보수 크리스천들 사이의 사랑에 대한 너무나 다른 이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교섭단체들이 느낌의 관점에서 사랑을 말하는 동안 보수 크리스천들은 순결함에 집중합니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개념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바스테바를 향한 다윗의 사랑은 성경이 권하는 사랑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느낌만으로는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의들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를 초월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심리학계와 정신의학계 단체들에서 이를 정신병 여부를 진단하는 정신병 진단 검사서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다처제나 동물과의 성관계도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법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유도하려는 고소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대를 초월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는 바로 소아성애, 즉 성인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그들 스스로는 사랑에서 나온 성인이라고 변명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사랑이라고 변명하면서 나온 행동들을 제재할 그 어떤 것도 우리 이 시대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 감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른 죄성들 및 죄의 행위들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혹은 끌림 자체가 그로 인해 벌어진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합법적인 끌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죄가 됩니다.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그동안 우리의 관심을 흩뜨리고 이 논쟁의 핵심을 어지럽히고자 가진 전략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섭단체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몇몇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상대자들과 관계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일부 일처제로 장기간 신뢰와 헌신이 발탁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이성애자들도 겪는 관계의 문제들을 가져와 대입시키면서 동성애 자체가 문제인 것을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관계에 관한 문제인 양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즉, 동성애자들이 일부 일처제로 장기간 서로에게 헌신된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들의 전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그 자체로서 문제로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성애 교섭단체들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흩뜨리고자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단체들은 그들 또한 이성애자와 다름없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성정체성을 지녔고 이는 섹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들의 성정체성에 대해 별다르게 생각지 않듯이 동성애자들 또한 자신들의 성행정체성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유에서지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은 태생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바꾸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쌍둥이의 경우 만약 그 자신들이 동성애자가 된 것이 태생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쌍둥이자의 동성애자의 경우 그 쌍둥이자는 유전적으로 그러한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두 쌍둥이 자매나 형제 모두가 동성애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 커플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성애 커플들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아닌 오로지 동일한 성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이상 엄마, 아빠, 자녀들로 보여지지 않고 엄마들 혹은 아빠들로 바뀌어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동성애는 사회비 종교와 크게 다르지도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유동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현실이 아닐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무신론자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여전히 부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생각들은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절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그 논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크리스천들의 정통적 이해의 관점은 동성애 관계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합니다. 첫째, 성경에는 몇몇 기절들에서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모두는 부정적입니다. 그중 몇몇은 아주 직접적이고 또 명백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남성들 동성관계는 금지되었고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신약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이해로는 구약 및 신약 모두 동성애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와 가장 관련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장, 레위기 18장 20장, 그리고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의 기록들입니다. 태생적으로 타고난 성 정체성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동성애자 단체들은 반드시 자연스러운 것과 부자연스러운 것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성애적 성향은 그것을 느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각각의 공동체 혹은 문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하고 엇갈린 이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남성과 여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한 가지의 견해만을 지녀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견해와는 다른 방식을 선호한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무리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몸을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비록 몸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그들의 자아는 그 신체의 기반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자 혹은 여자로 나뉘는 그 신체가 자신들에게 잘못 주었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에 관해 그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독단적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객관적 사실들을 묵살해버린 채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적 특징에 따라 우리들이 누군가의 삶을 정의하게 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환 관련 수술 및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성적 취향에 맞게 자신의 신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확연히 구분지어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성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반대어 남자를 가리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도 남자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진 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는 양성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난 자들도 있고 또 다른 비정상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자들도 있으니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의 성은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희귀하게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성을 결정짓기에 난이한 경우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실은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죄의 결과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본래의 완전 무결했던 상태를 떠나 고통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연도 바뀌었기에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바뀌었고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체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것과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들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썩어지니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야만 한다고 로마서 8장 20장에서 2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0장 21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피조물들의 부패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고통받고 슬픔과 혼란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적인 삶의 부분까지도 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있는 그 욕구가 실제적인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욕구는 실제로 존재하고 동성애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욕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욕구에 대항해 힘겹게 싸우다 어느 순간 포기하고는 동성애자가 되는 쪽을 택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걸쳐 동성애자들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선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때 동성애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후에 그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동성애 단체들은 그러한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성적 취향을 지닌 것은 사실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태생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될 경향이 높은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 여러 연구 자료들을 접했는데 알코올 중독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초에 술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알코올 중독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성향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싸움이 쉽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사실 이는 우리 삶에서 모든 다른 죄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넷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전통적 이해의 관점으로 다방면에서 살펴보는 노력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관한 성경 구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도 이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8절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8장에서는 하나님과 주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해를 접하고 지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방문자들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했기에 그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그 도시들이 악할지라도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어 19장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 두 명이 마침내 소돔에 도착했고 롯은 그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밤을 지내기를 청했습니다. 따라서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롯이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이 이제 자리에 누우려고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모두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왜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여행객을 갖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 그들이 그들을 상관한다 말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경학자가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부려된 소돔인이라는 단어는 동성애자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단체들은 이 이야기가 집단 강간에 관한 것일 뿐 동성애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이 집단 강간이지 동성애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물던 사람들을 찾았던 이유가 성관계를 위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묵합니다. 이 일에 있어 가장 핵심되는 사항을 그들은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오직 두 명의 남자만이 롯의 집에 머물던 두 명의 남자 방문객을 찾으러 왔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동성애 집단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동성애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 애는 사랑이 기반된 일대일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만 집단 관광과 폭력일 뿐 그게 어떤 것도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이 일과 관련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전체적 그림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18장 20절이 알려주듯이 애초에 천사들이 그 도시를 방문한 목적은 그곳 사람들의 제약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롯의 집에 이 두 방문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폭력에 대한 언급도 나와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돔의 죄는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을 찾는 왜곡된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동성애자 집단들이 주장하듯이 다만 집단 강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서 동성애를 1대1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라는 개념으로 타당하게 포장하려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라 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또 그의 목적을 성취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성애 집단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동성애 관계가 성경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동성애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을 숨긴 채 그저 이 일을 집단 강간의 죄로만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저는 또 다른 성경 기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과승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49절에는 소돔의 죄악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동성애 집단들은 여기에 동성애 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50절을 보면 두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증함은 토우에바로 동일한 단어가 레위기 18장 22절에서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쓰였습니다. 이는 동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에는 신성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소돔은 죄악이 극에 달했고 동성애의 죄악 또한 저질러졌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동성애에 반대하기 위해 구약의 성경 기자들을 인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로 번제를 드리는 의식도 있고 그 의식도 명하고 있을 정도로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낡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타당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고아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동물과의 성관계,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 가는, 도적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등을 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아가 노인 전체를 섬기는 것 또한 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레위기서에는 도덕적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임무를 완수하셨기에 더 이상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재례의식들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에 여전히 유효한 도덕적 교훈들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동물로 번제를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도 그 좋은 예입니다. 그 장에서는 구약시대에서 유지되었던 유대인들의 음식과 관련한 규칙을 이방인 신자들에 맞춰 수정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해 성경이 어떠한 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의 죄에 대한 근본적 성경의 답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창조된 자연의 질서에 근거해 남자 여자의 역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가 침범해 인류를 타락시키기 이전의 본연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러한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죄가 들어온 뒤 인류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동성애적 성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성격 해석에 따르면 그러한 성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연한 죄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른 어떠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적 행동은 죄에 해당됩니다. 두 남자 사이의 결합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창조란 그 멋진 일은 오로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은 낮을 비추는 태양과 밤하늘의 달을 못마땅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은 나와 같은 성을 가진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관계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동성애 행위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에 적힌 그 정욕에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 19장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니셨던 창조의 섭리, 창조의 권한을 가진 자에 관한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아버지 혹은 두 어머니를 떠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나눌 때에 그는 오직 진짜 남성과 여성만 뜻하셨습니다. 여성처럼 행동하는 남자라도 어머니가 될 수 없으며 남성처럼 행동하는 여자라도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경우 이미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에서는 돕는 배필을 뜻하고 이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창조의 섭리대로 짝을 이루어 지어진 동물들의 모습을 연장선상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므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모습이 명확히 암시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고 있었지만 남성인 아담에게만은 아직 여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적어도 네 가지 이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절에서 동성애 행위를 언급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특별한 그리스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단순히 남자 혹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성성 또 여성성이라는 성별 구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성별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 나뉘어진 성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순리대로 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은 순리대로도 쓸 수 있지만 이를 거슬러 영리로도 쓸 수 있습니다. 27절에 부끄러운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KJV 영어 성경에서는 부적절한이라는 뜻으로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동성애 관계를 맺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행위에는 그에 따르는 심판의 결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행동 방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동성애 집단들이 아주 격렬하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로 태어났고 자신들의 그러한 성적 취향은 가진 노력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여기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성경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가늠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또 동일한 성경 기절에 해당하는 새 번역 성경 본문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멘.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를 엄중히 꾸짖고 또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로지 크리스천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앞서서도 강조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틀렸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세상이 그것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 다른 어떤 의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도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동성애자였을지라도 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를 맺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로 묘사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동성애 성행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짓는 우리 크리스천이 죄를 짓게 될 경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자녀 양육부터 개인 사업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이제 학교의 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받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신앙적 발언과 또 발언의 자유 또한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생활 방식은 개인 선택이지 이를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동성애에 관해 가져야 할 관점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관점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할지 안 할지 호주에서 그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호주에서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놓고 우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께서 그의 예스와 노를 대팔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